네. 제가 지난번까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벤치마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대할 때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본문에서 우리들은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의 반영이 벤치마킹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간사로 이해하는 신약성경이라는 그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중간사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구약 중간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그 사이의 기간을 예,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의 말라기부터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의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부르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은 익숙한데 이 중간사는 좀 낯설죠? 그런데 신약을 열면 구약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 환경, 배경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소한 내용들의 대부분은 어디서 형성이 됐냐면 중간기에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중간기를 잘 연구를 한다면 신약의 배경이 되는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신약을 다시 보실 때 입체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리즈를 통해서 헤롯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유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들을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약이 중요합니까? 중간기가 중요합니까? 예, 신약이 중요합니다. 신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기를 우리들이 좀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간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기란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왜 중간사를 연구를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개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기원전 6세기경에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세대들은 히브리어를 썼는데 페르시아 문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어를 망각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어를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다음 세대부터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그리고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그 다음에 기원전 63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시면요, 사회 체제는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로마 사회적인 체제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리스 문화를 흡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는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종교는 그리스 종교,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썼던 언어는 페르시아의 방언에 해당되는 아람어를 사람들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시면요, 한 본문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구약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히브리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언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는데 이것을 기록한 언어가 뭐죠? 헬라어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후 4세기부터 유럽 사회는 라틴어라고 하는 하나의 성경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람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히브리 사상이 이러한 번역과 기록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까지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가 하는 그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신약의 상황이 기록과 번역 과정을 통해 우리들에게 한번 전달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본문이 주는 의미를 A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십시다. A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A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자,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는커녕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B나 C나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의미에 최대한 가깝게 99.9%까지 일치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노력하고 해석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번 번역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지금 여러 가지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을 영어든 뭐 일본어든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언어로 한번 외국인들에게 이걸 전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죠.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성경에서 요한을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한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번역을 해본다고 생각을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요한에 해당되는 단어는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될 때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형성된 단어죠. 이것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걸 영어로 번역한다면 이 요한에 해당되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존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존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스에서는 장이라고 그러고 이제 독일어는 조한, 요한, 러시아에서는 이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가 언어적인 사회성만 해결된다면 이것을 번역만 하면 그 원문의 의미는 전달이 고스란히 될 겁니다.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봐주시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홍사발을 메고 잡치기를 시도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언어로 번역을 하신다면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보다 2번에 해당되는 것을 번역을 하는 것이 그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레슬링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레슬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씨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뉘앙스는 상실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삿발을 외국에서는 벨트라고 하더라고요. 예, 잡치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번 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뉘앙스는 사라지더라도 2번을 번역을 하면 그래도 스토리는 그나마 남아있습니다. 아직 세 번째는 보여주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한 번 더 번역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농담을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 한인교회 이제 분들에게 농담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신 분들이 계셔서 영어를 잘하시는 집사님이 동시통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농담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문장을 띄워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한번 번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소금, 참기름, 김밥 네 명의 친구가 있었다. 라면과 소금이 서로 싸웠는데 소금이 경찰서에 잡혀갔다. 그 이유는 라면이 불어서. 예. 그러다가 라면도 잡혀갔다. 그 이유는 참기름이 고소해서. 알고 봤더니 소금이 다 짠 거였다. 그런 상황을 본 김밥이 한마디를 합니다. 김밥에 말려서 그런 거야. 자, 이 문장을 농담으로 던질 때 번역하던 집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라면, 소금, 김밥 뭐 친구가 있었다니까 영어로 이제 롱롱 타이머고 이렇게 하면서 번역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문장을 하니까 이분이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냥 한국어 배우세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갖는 의미 아시겠죠? 2번까지는 그래도 번역이 되는데 요 3번에 해당되는 것은 그 언어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뉘앙스가 번역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전달되고 보존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1번과 같은 평서문도 있지만 2번, 3번과 같은 이런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원문에 노력을 해서라도 가깝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언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영감도 필요하겠지만 이 중간사를 봄으로써 더 많이 이렇게 좁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원문의 뜻은 A인데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는 본문을 대표적인 본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같이 읽었던 달란트 비유를 꼽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란트 비유를 어떠한 의미로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자, 달란트 비유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섯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관한 오해들을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어머,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적게 받은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졌다.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책망받았다. 네 번째, 주인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한 것은 갑절의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세계를 위하는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웃을 위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세계를 위하는 사람은 안 될지언정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삽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란트에 대한 화폐 가치를 우리들이 실물 가치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생겨나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떡볶이 한 그릇에 다섯 달란트, 공책 한 권에 두 달란트 이런 활동들이 이어집니다. 마치 부루마부를 게임을 하듯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근접해서 들어가는 노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사회 시스템은 이제 두 번째 사회, 경제, 정치 구조가 로마식으로 이제 변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이후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속주 유대 사회에서 사용되던 화폐는 이렇습니다.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자면 달란트, 문화, 데나리온, 고드란트, 랩도 뭐 이런 돈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드라크마는 뭐냐? 그것은 그리스 지역에서 발행된 화폐가 드라크마입니다. 세겔은 뭐냐?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던 유대식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화폐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연구가 됐긴 했지만 우리나라로 정착이 안 돼서 이게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외국어로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로마가 속주를 지배하는 방식을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에베르제티즘과 프레스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이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 프레스티지가 어떤 거냐면 속주의 피지배계층 중에서 엘리트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주고 위신을 주면서 에베르제티즘을 얻었던 방식인데 에베르제티즘이 뭐냐면 이 엘리트들로부터 세금과 충성을 받았던 이 통치 방식이 로마의 전형적인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에베르제티즘과 프레스티지라는 이 형태가 이 지배계층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피지배계층의 몇몇을 지도자로 세우면 되니까. 그런데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계층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동족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이런 식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나오고 매국노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티지를 로마로부터 얻었던 대표적인 가문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죠?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이 이 유대 사회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두개인들과 귀족들은 바로 헤롯 가문의 줄을 서면서 사대주의적인 경향,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데 반해서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 진영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정치와 결탁을 하다 보니까 종교에서 환멸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것도 예수님이 굳이 광야로 나가신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방식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까닭에 권력을 부여받은 귀족들이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고 증식시켜 나가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토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부를 늘려나가고 생산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면서 생산세를 이렇게 얻어내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착취와 수탈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농민, 한 농민이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몇 개가 빠져나갈까요? 일단은 한 개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10개는 어디로 나갑니까? 종교세로 또 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지주에게 바치는 것이 생산세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셨죠? 그게 뭡니까? 인두세가 부과가 됩니다. 지나다니는 길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통행세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만세가 붙습니다. 100개를 생산하면 정말 많은 양이 이렇게 수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뭄이 일어나서 흉년이 들면 이것을 내야 되는 이 세금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파농을 하게 되고 농촌을 떠나는 경우가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게 되는 경우, 더 심각한 경우는 이 농민에서 농노로 전락하는 일들이 이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예수님께서 설정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를 우리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을 공유하고 있는 청중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 비유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를 알아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등장인물이 나오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깁니다.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주인이 종업원이나 하인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혹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치 노사관계에서 생산성 향상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를 불렀냐면 종을 불렀습니다. 종을 원문의 단어를 보자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불렀는데 그게 하인이나 종업원이 아니라 노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원문에는 둘로스로 나옵니다. 이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자유와 소유와 생명마저도 주인에게 귀속된 존재를 우리들은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노예가 됐는지 이 노예가 어떠한 노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통념 중에서 가장 큰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생산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거나 파농을 해서 농노로 전락한 경우가 그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어느 정도의 신이 많은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이 맡기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 페쿨리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예들에게는 자유나 소유가 원천적으로는 없었지만 주인이 신뢰하고 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돈을 맡기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는 돈을 페쿨리움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So what? 그래서 받았는데 뭘?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15절에서 세 노예에게 페쿨리움을 맡기는데 보시면 재능대로 나옵니다. 이 재능대로에 해당되는 원문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종들이 능력껏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를 맡기죠? 달란트 단위로 맡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들은 달란트를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달란트 시장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썼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서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 땅값을 지불하는데 천 루블을 지불합니다. 천 루블씩이나 할까요? 천 루블 밖에일까요? 잘 모릅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보시면 안토니오가 악덕업주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는데 얼마냐면 3천 더커트를 빌립니다. 예, 오타가 났습니다. 3천 더커트를 빌립니다. 예. 도대체 3천 더커트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그냥 빌렸나 보다, 천 루블을 줬으면 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실물 가치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들이 그 로마 사회를 한번 들어가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화폐 가치가 이렇습니다. 잘 보시면 제일 작은 단위부터 렙돈,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문화, 달란트, 이런 화폐 가치가 있습니다. 두 렙돈을 바친 여인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일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얼마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기준을 잡을 때 데나리온을 기준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에 받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우리들은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면 한 노동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이지 보편적으로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줄리우스 시저가 이제 자기네 군대를 모았을 때 로마 평민들이 군대에 복무했을 때 한 평민이 받는 액수가 얼마냐면 225 데나리온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동안에 225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로마 평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한 노동자에게 그마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을 주인이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얼마를 잡아볼까 하다가 좀 계산하기 쉽게 한 데나리온을 보통 노동자보다 조금 많은 액수로 계산하기 쉽게 16만 원을 잡았습니다. 하루에 16만 원을 받으면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16만 원을 받는데 아사리온은 그것의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16만 원으로 제가 예, 잡았습니다. 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 생각해 보면 대충 나오시죠? 고드란트는 얼마냐면 한 2,500원 정도 됩니다. 한 랩돈은 얼마입니까? 한 1,250원, 1,300원입니다. 두 랩돈을 전 재산으로 알고 바친 여인 얼마나 곤궁했는지 아실 겁니다. 한 문화는 데나리온의 100배입니다. 얼마입니까? 1,600만 원입니다. 한 달란트는 문화의 60배 이상에 해당되는 가치면 얼마일까요? 1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폴리비우스 역사, 로마 역사학자 폴리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보통 고위 공직자 한 명이 이 집행하는 돈이라 하더라도 한 달란트 미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 10억까지면 요즘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을 떠올리면서 한 노예에게 페쿨리움을 맡기는 관행처럼 이제 맡기는데 그 단위가 얼마라고요? 달란트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줍니다. 자, 15절에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을 줬냐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설정된 비유니까 그 이야기, 그 비유를 들었을 때 반응들, 청중의 반응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16절에 이렇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이제 두 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페쿨리움을 받았는데 이 두 노예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유대 사회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중국이나 인도로부터 사치품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회 내에서는, 로마 제국 내에서는 이제 상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율법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사치를 금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치품들이 많이 발달되지도 못해서 상업이 그다지 발달된 나라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농업국가였고요. 성전 제사와 관련된 목축업이나 아니면 수공업 정도였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왔을 때 헤롯 같은 지도자들이 성전, 원형 경기장을 만들면서 일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회에서 토지를 기반으로 한 귀족들이 부를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고리대금입니다. 고리대금. 고리대금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증식시켰던 데 반해서 그것을 착취와 수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농촌을 떠나게 되는 현상, 사회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떠나서 광야 같은 곳에서 반란을 꿈꾸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서 달란트 단위의 돈을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는 이건 미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청중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만큼의 이윤을 남기는 것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노예가 즉시 가서 이윤을 남겼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말도 안 돼. 그게 정말 가능한 거냐라는 반응을 청중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을 땅 속에 감추는 행동을 합니다. 왜 땅 속에 감췄을까요? 이것은 평범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고 보유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었는데 찾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속에 묻힌 뭘 봐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관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위가 이제 조금씩 베일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돈을 노예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돈을 받은 이 노예가 가장 안전하게 주인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은 꾸짖습니다. 24절,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혹자들이 생각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게을렀다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뒤에 주인이 책망할 때 나오긴 합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말할 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해서 대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데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힌트가 될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부를 증식시켜 나가는 사회적인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재지주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땅에 주인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부터 그 토지로부터 생산성을 계속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흐트러트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모으는 것이 이 부재지주들에게는 가능한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되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그 임대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임대업자가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재지주들이 돈을 증식하는 방법을 가장 잘 표현을 하자면 그런 방법입니다. 뿌리지도 않았고 흐트러트리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방법. 그런데 그 주인에게 그 할당된 것을 바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농노들에게는, 이 농민들에게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신분의 위협이 올 만큼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그대로 던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이 시대에 태어나서 만약에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인이 허락해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신분은 노예지만 가족을 거느리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엄청난 돈의 페큘리엄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리스크를 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주인에게 돈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올 때 돌려드리는 방법, 그것을 누구든지 취했을 것입니다. 26절,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주인이 말하죠. 내가 다른 지주들처럼 이윤을 남기는 것에 진짜 관심이 있었다면 너희들한테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어디요? 고리대금에 내 돈을 투자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왜 그 천문학적인 돈을 노예들에게 맡깁니까? 주인의 관심사는 이윤을 남기고 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인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었고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럼 지금 주인이 보고 있는, 지금 주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윤입니까? 아니요. 주인이 그 돈을 나눠주고 있는 그 노예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예들의 행동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지금 주인은 초점을 맞추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예들의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와 행동의 근거가 지금 누구를 위한 행동이냐,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극히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살았던 행동입니다. 나머지 두 종들은 정말 무모하고 때로는 미쳤다고 인식이 되지만 그 행동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이 두 노예들에게는 주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 달란트 비유의 설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나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다면 주인은 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을 용서할까요? 칭찬할까요?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다른 일반적인 전형적인 지주였다면 그 다섯 달란트 받았는데 그것을 다 뺏기고 죽게 된 종이 있다면 그 목을 비틀어야죠. 지금 주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빼앗기고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주인은 그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땅에 묻고 놀았습니까?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하는 것은 원문을 인용을 하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하다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도 악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신약 성경의 용례를 본다면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논다기보다 태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심정을 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원문을 의지해서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맡겼고 너에게 그러한 가치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는 나를 위해서 살기가 그렇게 태만하니, 그런 모습이 지금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든다. 이것이 주인이 말하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그 의역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들이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노예들의 몸값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노예들의 몸값을 감안을 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돈들을 지금 노예들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되고 여러분들에게 지불된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뭐 10억입니까? 20억입니까? 50억입니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지불된 가치는 누구의 가치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가치가 지불되어서 여러분들을 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미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 엄청난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용례는 그런 경우로 많이 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이제 괴롭혔다. 1만 달란트 도대체 이게 상상이나 되는 액수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지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을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앞뒤로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종말에 대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임박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주변에게 맞춰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역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여전히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주변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왜 너는 나를 위해 살아가기에 그렇게 나태하고 태만하니? 그것 때문에 내가 몹시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것을 어쩌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로 들어가서 어떤 의미가 선포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는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면서 살아가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찬양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오늘과
내일도
어제일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혹은 내 가정에 안위환을 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아파하심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